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예멘 정부군이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피신 중인 남부 도시 아덴에 침투한 후티 반군들을 몰아냈습니다. 예멘 보안 관리들은 오늘 새벽까지 순위파 민병대와 협력해 아덴으로 밀려든 후티 반군 수천 명을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족은 지난해 9월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러나 어제 남부 도시 타이즈까지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사나 소재 이슬람 사원 두 곳이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137명이 사망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비상회의를 열고 하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후티 반군 측은 하디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지역 열강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지사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지사는 오늘 시추 탐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바다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해양산호초가 손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전 작업은 오키나와현이 동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오나가 지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에 소음과 오염, 미군 범죄 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해안가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양국 간 오랜 영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제18차 국경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랫동안 격렬한 국경 분쟁에 휘말려왔으며 특히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이어진 4,000km의 실질 통제선에서는 소규모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이끄는 보수 성향의 대중운동연합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은 어제 실시된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지는 않으면서도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승리를 막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초반 투표 분석 결과 대중운동연합은 31%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어 국민전선이 24%, 집권사회당은 19% 득표율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은 오는 29일 예정된 결선 투표를 앞두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전선이 반이민, 반이슬람, 반유로 등을 표방하고 있어 다른 정당들의 연대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면서 국부로 추앙받아온 리콴유 전 총리가 오늘 91살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실은 지난 1959년부터 90년까지 총리로 재임해온 리 전 총리가 오늘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폐렴 증세로 지난 2월부터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 전 총리의 장례를 오는 29일 국장으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 센룽 현 총리는 텔레비전 연설에서 리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줬으며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리 전 총리의 별세를 애도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리 전 총리가 싱가포르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의 하나로 만든 선각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과 미국 국민들을 믿는다며 자신을 신세대 보수파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월 23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국토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성소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대도시 권역을 조사했더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50대 대도시 권역에 사는 주민 3.6%가 성소수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권역 주민 10명 중 6명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라면은 해마다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자, 50개 도시를 순서대로 본다면 샌프란시스코, 또 오레건주의 포틀랜드, 또 텍사스주 어스틴, 그리고 시애틀, 보스턴 순입니다. 이 도시들은 첨단 기술, 또 문화 산업이 발달하고요. 명문대학이 많다는 특징이 있더군요. 성소수자들이 가장 적게 사는 곳은 엘라베마주 버밍엄, 또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정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년이 좀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대도시에서 10명 중 3명꼴이 성소수자라는 결과는 바로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추세의 배경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다른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주간 기획물, 오늘은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3도에 기온 쌀쌀한데요. 낮 최고 8도 정도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내일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1도 분포되겠습니다. 개성 맑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합니다. 샘 쿡이 부릅니다. Unchanged Melody 감상해 보시죠.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goes by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Godspeed your love to me. Lonely rivers flow to the sea. Open the arms of the sea. Lonely rivers sigh, wait for me. Wait for me. I coming home, wait for me. Oh, my love,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a long, lonely time. So slowly, and time can do so much. Are you still mine?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love. Godspeed your love.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늘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는 제일 처음으로 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학생들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 겨울 북미 대륙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로 올 봄에는 알러지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텍사스주 출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소식, 오늘 아침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크루즈 의원은 어제 자정을 막 넘길 무렵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러분의 지지를 얻게 되길 바란다는 글로 이 자신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어서 오늘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주에 있는 기독교 계열 학교 리버티 대학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서 이 자신의 대선 출마 의사를 대중들에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로써 크루즈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서 가장 먼저 2016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첫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44살이고요.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과 프린스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네.
예, 1970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미국인 어머니와 이 쿠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선거 출마자 자격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미국 헌법은 대통령 출마자 자격 요건으로 태생적 미국 시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크루즈 의원의 어머니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 문제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크루즈 의원이라면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 의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네.
초선 의원인 크루즈 의원을 대중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 2013년이었죠. 장장 21시간 동안 벌인 필리버스터였죠.
예, 맞습니다. 당시 크루즈 의원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장장 2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 이 필리버스터가 뭔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 저희 BOA 방송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예, 당시 약 21시간 동안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일로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문을 닫기도 했었는데요.
네.
예, 크루즈 의원은 현재 선명한 보수주의 색깔로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진영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티파티가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보수주의 정치 운동인데요. 개인과 작은 정부, 미국 역사와 가치, 전통을 존중하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 중산층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건 미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정책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각축전이 시작되는 듯한데요.
네.
현재까지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로 누가 있습니까?
예, 우선 공화당에서는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또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있는데요. 부시 전 주지사는 지난해 대권 출마를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데요.
네.
예, 크루즈 의원의 이번 공식 선언으로 곧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랜드폴 상원 의원도 다음 달 켄터키주에서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스콧 워커 위스컨신 주지사도 곧 대권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난립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독주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최근에 이 개인 전자우편 사용으로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클린턴 전 장관을 넘어설 만한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네.
엘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교육계가요, 이제 새롭고 강력한 첨단 디지털 교구를 통해서 교실에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청소년들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네요.
네, 최근 한 교육 관련 업체가 이 학생들이 평가시험을 보면서 기재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은밀하게 감시해온 게 드러난 데 이어서 이 교육 관련 업체들이 학생들의 자료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네.
예, 미 의회 하원 의원 두 명이 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은 교육기술 관련 업체들이 학생들의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자레드 폴리스 민주당 하원 의원과 루크 메서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함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예, 학생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권리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이 온라인을 통한 숙제라든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전자메일 교환 또 전자도서 서비스 등을 이 학교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교육 업체들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고 사용한다든지 다른 회사들의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요. 이 수백만 명의 청소년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인터넷 교육 관련 업체죠. 커넥트 EDU가 파산을 했는데요. 아, 그러면서 학생들의 정보를 팔려고 했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런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 과학혁명이 관련 업체들에게 학생들의 정보를 악용하도록 위임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개인들의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 소니 픽처스사 해킹을 비롯해서 이 최근 들어서 여러 기업과 금융업체들에 대한 컴퓨터 해킹 사례가 빈발하면서 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생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교육 외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사용하는 건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메서폴리스 법안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메서폴리스 법안은 교실에서 학생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철저히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집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건 철저히 금지되고요. 관련 업체는 학생의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업체들에게는 학교나 부모가 학생들의 자료를 보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이곳 미국은 First Day of Spring,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입춘쯤 되는 날인데요. 이 겨울이 길었던 만큼 다들 참 봄이 반가울 것 같지만 봄이 오는 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저 왜 그런지 박영석 기자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한국에서는 알레르기라고도 부르는 바로 알러지 때문입니다.
네.
예, 지난 겨울 이곳 워싱턴의 경우 120년 만에 최저 기록을 기록하는 등 이 미국 동부 지역이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때문에 이 사망자까지 발생했었는데요.
네.
예, 그런 겨울이 끝나고 맞는 올해 봄, 이 알러지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궁금한데요.
네.
잠시 뒤에 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 알러지가 뭔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알러지는 꽃가루나 음식물, 집 먼지, 진드기 같이 일반적으로는 별 해가 없는 물질인데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꽃가루가 날리거나 음식, 예를 들어서 이 고등어 같은 생선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봄철에 이 꽃가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봄이 되면 왜 여기저기 아름답고 예쁜 꽃들 많이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꽃들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꽃들은 이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서 수정하는 풍매화, 또 곤충을 통해서 꽃가루를 이동하는 충매화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바람에 꽃가루를 날리는 풍매화들 때문인데요.
네.
예, 이렇게 꽃가루들이 바람에 날리다가 눈에 들어가거나 코 속에 들어가면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예, 알러지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 콧물이 나고 눈이 가렵다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도 이 봄철 알러지 기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활짝 핀 봄꽃이 어떤 사람에게는 눈과 기분까지 즐겁게 해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 건데요.
네.
예,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3,500만 명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봄철이 알러지 환자들에게는 무조건 좋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올봄에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올해 알러지 기간이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예,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 산하 브리검 여성병원의 타냐 레이드로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봄철 대표적으로 알러지 현상을 유발하는 단풍나무, 떡갈나무, 자작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예년보다 늦게 꽃가루를 날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레이드로 박사는 올해 알러지 시즌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짧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뭔가요?
예, 알러지 기간이 예년에 비해 짧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반면 지난 겨울 북미 지역은 이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많으면 건조한 겨울보다 이듬해 봄 알러지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많이 먹고 자란 나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꽃가루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 꽃가루 양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나서 알러지 증상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레이드로 박사는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앞서 들으셨던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 국가안보국 명칭만 들어도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이다. 뭐 이건 알겠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다른 정보기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 첩보 영화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설명을 해보죠.
네.
자,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 정보기관이 첩보 활동을 할 사람을 파견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정보기관 요원에 잡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NSA는 첩보기관이긴 하지만 주된 임무가 사람을 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NSA는 공중에 떠다니는 신호를 잡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신호를 잡는다니까 무슨 말인가요?
네. National Security Agency, 줄여서 NSA라고 하는 국간보국은 미 연방정부의 암호 분석 첩보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NSA가 하는 일을 소개하면 우선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는 암호 분석을 주로 하고요. 신호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일, 또 정보 보호에 관련된 임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적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 우방 국가도 협력해서 사이버 첩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NSA는 컴퓨터나 전화 같은 미국 전산망의 보안을 책임지고 또 해외 통신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보 수집 활동은 크게 첩보원 등 사람이 기반인 휴민트와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시진트로 나뉘는데요.
네.
중앙정보국, 즉 CIA가 휴민트를 활용한다면 시진트를 이용하는 대표기관이 바로 NSA입니다. 그러니까 NSA는 인간 첩보 활동을 수행하진 않지만 대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전화와 전자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도청할 수 있고요. 레이더와 미사일 신호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NSA 그러면 어떻게 탄생한 기관인가요?
네, NSA는 1952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창설했는데요.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 시대가 시작됐을 시점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NSA에 미국으로 송수신되는 모든 통신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설립 당시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활동이 주목적이었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런 정보기관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NSA의 전신은 1949년에 창설된 군보안국인데요. 당시 미군의 암호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었습니다.
네. 이 NSA의 전신이 군기관이었다면 현재까지도 군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자도 언급하셨지만 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뭐 NSA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뭐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있고요. 또 연방 방수사국 FBI도 있지요.
네.
자, 그런데 이들 정보기관의 소속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FBI는 사법부 조직이고 CIA는 대통령 직할입니다. 자, 그런데 NSA는 정보기관이자 국방기관에 속하는데요.
네.
1972년에 창설된 중앙보안부라는 기관과 함께 군기관의 암호 분석 활동을 주도하는 겁니다. 또 군사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보겠죠.
그렇죠.
NSA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나 전략을 제공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NSA가 또 군사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군 외의 정보기관이나 산업기관과도 연계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NSA, 미국 국가안보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NSA가 등장하는 미국 뉴스가 한둘이 아니죠. 이 NSA가 관련된 뉴스라고 하면 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NSA의 전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6월 NSA의 불법 감청 활동을 폭로한 사건인데요. 자, 미국에서 국민에 대한 정탐 활동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지만 스노든은 내부 문서를 통해서 NSA가 프리즘이란 비밀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또 오랫동안 국민에 대한 감청 활동을 벌여왔음을 폭로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프리즘은 범죄인이나 뭐 테러범들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정부가 민간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그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었죠.
네. 이 프리즘이 NSA 내부 비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스노든의 폭로 전까지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보기관이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구글과 야후 등 대규모 전자메일 서비스와 사회 연계망인 SNS 등의 정보가 프리즘 시스템에 수집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국민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한편에서는요. 스노든에 대해서 정부 감시를 폭로했다면서 또 영웅으로 치켜세우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 기밀을 폭로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습니다. 미국 검찰은 간첩 행위와 절도 그리고 정부 자산 변형 혐의를 들어서 스노든을 기소했는데요. 네. 이후 스노든은 미국이 입국하지 못하고 세계를 떠도는 망명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십 년 전 NSA의 존재가 확인된 주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북한 청취자들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입니다. 네. 지난 1968년 1월 23일 최첨단 장비를 갖춘 고성능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 해군에게 나포된 사건인데요. 자, 이후 같은 해 12월 사망자를 포함한 승무원 전원이 송환되기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승무원 석방 협상이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이 푸에블로호는 세계 냉전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 푸에블로호가 미국 해군과 NSA가 공동으로 운영한 정보 수집함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푸에블로호가 NSA 통신 감청 임무 도중에 나포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푸에블로호가 갖고 있던 많은 비밀 문건 또 미국의 암호 체계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NSA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 NSA 본부가 이곳 워싱턴 DC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죠.
네,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주 포트미드 군기지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워싱턴에서 차로 운전해 가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요. 네. 이 NSA 본부는 총면적 350에이커에 1,300개 건물로 구성돼 있고요. 직원 수는 비공개긴 하지만 대략 3만 명에서 4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NSA 본부는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번 봤는데요. 네.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 외 출입 금지 이런 편말이 있어서 뭐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NSA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실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NSA가 정보 수집과 암호 해독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수학자들이겠죠. 네. 미국에서 수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직장이 바로 NSA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유타주에는 NSA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 통신을 다루는지 소비 전력이 65메가와트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네. 65메가와트는 약 6만 5천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네. 자,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영국 락 그룹 퀸이 부릅니다. Everybody's Changing 골랐습니다. 노래 들으시고 ABC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한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보스턴 티파티,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보스턴 차 사건 알아봤죠.
네, 영국의 조세 정책에 분개한 식민지 미국인들이 보스턴항에 정박한 영국 배에 올라서 배에 실려있던 차, 홍차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영국이 총독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미국인들이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자, 오늘은 C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입니까?
네, 오늘의 용어 같이 들어보시죠.
C is for civil rights movement.
Civil Rights Movement, 민권운동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민권은 시민의 권리란 뜻인데요. 특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말합니다. 공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민권하면 흑인의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과거 예속 상태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네, 남북전쟁이 끝난 뒤 1870년에 채택된 미국 수정헌법 15조의 내용입니다. 인종이나 노예 출신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전역의 흑인들이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되기까지 그로부터 거의 1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핫산 제프리스 교수는 19세기 말에 남부주들이 주헌법을 다시 쓰면서 교묘한 문구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부의 주들은 새로 주헌법을 만들면서 인종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에게 해당되는 문구를 집어넣었죠. 그 예로 조부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1865년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1890년에 그 손자도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865년이라면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아직 노예에서 해방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투표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헌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주의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들은 널리 짐 크로우 법이라고 알려진 법에 따라서 인종차별을 받았는데요. 백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없었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식당이나 화장실도 다 따로였고 심지어 버스 좌석도 분리돼 있었습니다.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불만을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미국 사회에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해서 흑인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했다가는 폭력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투표소에 달려가서 국민권 박탈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지 않았던 건 바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다면 문자 그대로 살해를 당했을 테니까요. 투표할 만한 후보도 없었고 또 그런 가치 없는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는 흑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흑인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1950년대 중반에는 공립학교의 인종차별이 위헌이란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백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백인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나오면서 교육 분야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차츰 무너졌는데요. 여기에 힘을 얻은 흑인들은 주택과 교통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앨라바마주 몽고메리.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 파크스는 인종분리 정책에 따라서 흑인들에게 할당된 뒷자리에 가서 앉았지만 버스는 금방 만 원이 됐고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다가와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운전기사의 요구를 거절한 로사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 조례를 어겼다는 혐의였는데요.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더는 참기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젊은 흑인 목사 마틴 루터킹을 중심으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는데요. 다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하산 제프리스 교수입니다.
로자 파크스 여사는 거의 1년 동안 계속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통해서 몽고메리와 남부 전역의 인종차별법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은 대중교통수단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인들의 협박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4만 명에 달하는 이 지역 흑인들이 거의 1년 동안이나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점은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약 1년 동안에 걸친 투쟁 끝에 엘라베마주 흑인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5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엘라베마주의 버스 분리 탑승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킹 목사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했습니다. 흑인들은 이런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서 침묵 시위와 불매운동 등 가진 방법을 동원했고요. 새로 민권법을 제정해달라고 연방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흑인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1963년 여름 워싱턴에 모인 수천 명의 흑인은 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의 자식과 예전에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란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리란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바로 이날 나왔는데요. 감동적인 킹 목사의 연설은 미국인들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품을 팔아가며 유권자 등록을 독려한 사람들 덕분에 흑인들이 투표권을 비롯한 자신들의 권리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행진 다음해인 1964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민권법이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이 민권법은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제프리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1964년 민권법은 중요한 법이었지만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투표권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권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에 투표권법이 마침내 통과됐고요. 1968년에는 주택차별금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이 1964년에 민권법은 과정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죠.
1968년 미국 흑인 사회는 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백인 보수주의자의 총격을 받고 숨진 건데요. 이날 킹 목사의 죽음과 함께 미국 민권운동이 막을 내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스 교수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미국 민권운동은 킹 목사 개인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킹 목사가 암살당한 뒤에도 민권운동은 계속 이어졌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제프리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196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베트남 전쟁으로 옮겨가면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여러 다른 방법으로 조직화해서 민권운동을 계속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전국적인 지도자는 없지만요. 이 미국 내 어느 지역 사회건 조금 더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민권 또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네, 미국 흑인 민권 운동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민권 운동 하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민권 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60년대에 흑인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폭력주의를 앞세우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억해야 할 인물로 로사 파크스를 꼽고 싶은데요.
네.
흑인 민권운동의 시발점이 된 버스 승차 거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네, 로사 파크스도 참 중요한 인물이죠. 이 로사 파크스 기념 우표도 있고요. 또 미 의사당에 가면은 로사 파크스 동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조각상 전시실이 있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조각상이 전시된 곳입니다. 지난 2013년에 로사 파크스의 동상이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동상 공개 행사에서 로사 파크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We celebrate a seamstress, slight in stature, but mighty in courage.
비록 키 작은 재봉사였지만 용기 많은 대단했던 여성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역경과 부당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로사 파크스의 반항이 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사 파크스의 동상이 여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행동이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Civil Rights Movement, 미국 민권운동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talking to a brick wall,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그 여자와 이 문제를 논의해봤는데 꼭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How come? 왜? 라고 묻네요. 이어 마이크가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저런 해결 방법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Today's expression is talking, T-A-L-K-I-N-G, talking to, T-O, to a brick, B-R-I-C-K, brick, wall, W-A-L-L,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If talking to someone i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either not listening or not understanding you. Talking to a brick wall. 말 그대로 하면 벽돌 담에 대고 이야기하다 라는 뜻인데요. 상대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거나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비꼬는 투로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한국 속담으로 쇠 귀에 경 읽기라는 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이 문제를 논의해봤는데 꼭 벽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talking to a brick wall입니다.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Why don't you listen to what I say? I feel like I'm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하면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꼭 새 귀에 경읽기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to talk to Jamie right now. It's going to be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라고 하면 제이미한테 지금 말 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쇠 귀에 경 읽기가 될 테니까 말이지 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talking to a brick wall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ve tried discussing the issue with her, but it wa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How come?
I don't know why. She wouldn't listen to any of the possible solutions.
Let's review. If talking to someone is like talking to a brick wall,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is either not listening or not understanding you.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Talking to a brick wal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은 문 닫도록 하죠. 도나 썸머의 On the Radio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VOA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ust have fallen out of a hole in your brown overcoat. They never said your name, but I knew just who they meant. Feeling love of you, but they said you're feeling lou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3년 3월 23일 오늘 독일의회는 바이마르 헌법을 폐기하고 모든 통치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줍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 독일 의회에서 제정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이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20세 이상 남녀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제 채택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경제난으로 독일 국민들이 절망감에 빠져있을 당시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아돌프 히틀러는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히틀러는 공산당과 사민당을 불법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3년 오늘 히틀러는 독일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폐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인류에게 닥쳐올 대재앙의 서국이었습니다. 1775년 3월 23일 오늘 미국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정치가이며 운병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민중대회에서 그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10년 전 영국 의회는 미국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일 것을 요구한 스탬프 액트, 즉 인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국 주민들은 곧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영국의 폭정에 항거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창하게 됩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오던 패트릭 헨리는 1775년 오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연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Forbid it, Almighty God.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But as for me,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르지만 내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영국의 미국 식민지 정치에 대항해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은 이듬해인 1776년 미국의 독립으로 이어집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 Thank you.